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사역적 금식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너무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금식하면 제가 금식을 잘 못해가지고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빨리 쓰러져 그래야 죽 먹지. 이번에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몸이 까라지지도 않고 속도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야 이런 금식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때는 처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먹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로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로통에 가루가 가득한 세계가 있는데 사로밧 과부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보세요 가루 한 움큼 뿐이잖아요. 기름 조금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내 형편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저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야기는 한없이 한없이 옳고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분명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안 보이고 가루통이 가득한데 기름병에 이렇게 기름이 가득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가루통에 가루가 이렇게 차고 넘치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아니 뭐가 자꾸 보인다 그래요? 절 지금 저하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고 이것이 최선책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루통에 가득한 가루가 가득한 그런 세계가 있다면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다면 내가 왜 그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한 움큼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가루통이 비어있는 가루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름에 기름이 다 됐잖아. 이거 안 보이세요? 자요. 봐요. 봐. 눈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아니 그거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 하루 가루 한 움큼밖에 없네. 기름 조금밖에 없네요. 뭐 그런데 당신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고 이제 가루가 바닥이 나버린 비어있는 항아리만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내게는 가루통이 가득한 가루통이 자꾸 보여요. 분명 보인단 말이에요. 눈을 좀 떠봐요. 눈을 떠보라니까요. 그럼 크게 눈을 뜨고 한번 쳐다봐요. 이게 안 보여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됐어요. 그만. 그만하세요.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사르마 과부는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이 안 보여요. 그 가루통은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예비해 놓으셨고,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름병 준비해 놨어요. 그 세계는 사르마 과부가 보는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내 눈으로 보는 사르마 과부의 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옳아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합당해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옳아요. 100번 옳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바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을 열어 놓으셨네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을 딱 치고 있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아니,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치니까 갈라졌지. 모세가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다를 가르시고 무엇으로? 콧김으로. 무엇으로 가르셨다고요? 콧김으로 가르셨다. 흥 하고 콧김으로. 흥 했는데 그 콧김으로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 콧김으로 갈라졌는데 훅 불면 다 날아가겠죠. 이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쫙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진풍경을 보여준 거예요. 천연수족관 관광한 거예요. 최초의 천연수족관이에요. 물이 유리벽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거기는 뛰쳐 못 나오잖아요. 야, 자꾸만 상상이 돼요. 내가 거기 있으면 손을 넣어가지고 참치도 잡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무슨 회? 예? 광어회. 탁, 광어 잡았다.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인데,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다. 하나님이 바다 밑에 마른 땅을 길을 여셨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이 보여요. 아멘. 자기 눈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빈 그릇이에요. 항아리 가루통 비었어요. 기름병 기름바닥 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보지 못한 가루가 가득한 세계, 기름병이 기름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보지 못한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자기 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 뽑아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이 보이는 거예요. 어? 진짜네요. 가루가 가득하네요. 이야,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살았구나. 가루 한 대빡 퍼다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다가 남으니까 이제 이웃집에 순이 엄마, 영이 엄마, 말순이 엄마, 끝자 엄마, 끝순이 엄마 다 불러줘,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눠 먹었는 한 대빡 딱 퍼다가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어? 줄지를 않네. 그 가루통에 가루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바닥날 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퍼도 퍼도 또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형편이지만 자기 눈을 가지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던 사르밧 과부였는데 그가 먹고 죽을 생각만 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를 보여줬을 때 비어있는 항아리 버려버리고 비어있는 기름병 집어 던져버리고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참 복된 마음을 가졌다.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대로 믿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 가운데 외딴 집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한 번씩 보리개떡을 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오세훈 집사님 장군 정미소에 가가지고 그 등결을 가져다가 그 재를 가져다가 한번 보리떡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독해서 못 먹을 거예요. 그때는 보리개떡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제가 제 생일이 언제냐면 보리가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날 먹는 떡은 무슨 떡이냐면 보리떡. 보리떡이 뭐냐고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보리떡은 보리 잎사귀 파랗게 자라는 잎사귀를 낫으로 베가지고 와서 예, 쌀을 방아를 쪄가지고 이 떡고물하고 이 보리 잎사귀하고 막 버무려가지고 시루에다가 딱 앉혀놓고 위에다가 또 팥 고물을 이제 팥에 고물을 쫙 뿌리고 또 그 위에 또 온 거 팥 그래가지고 시루에 떡을 찌는 거예요. 그 보리떡 그걸 베먹으면 그 아삭아삭 그 보리 잎사귀 이렇게 잘라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맛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영동에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보리떡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든 모친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보리떡 한 덩어리를 구해가지고 비닐에 싸서 왔는데 비닐이도 깨끗한 비닐을면 몰라. 흰 비닐을 봉지인데 얼마나 새까만지. 거기에 담아가지고 전도사님 보리떡이에요 가면서 주는데 어쨌든 몇 입 베먹어봤어요. 이야, 옛날에 그렇게 맛있었던 보리떡이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뭐든지 먹어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때 추억에 그냥 보리떡이지 그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 우리 장군 정미소에서 자꾸 이제 그 생각 장군 정미소에서 이걸 가져다가 보리개떡 한번 쪄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 이건 추억의 보리개떡이니까 1,000원씩 바꿔줘야 되겠네. 저희 집에 이제 보리개떡을 딱 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 저 동네에 친척, 아주머니 뻘 되는 친척이 있는데 딸이 다섯이에요. 딸이 다섯이 여섯인가 뭐 여덟인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딸을 줄줄이 데리고 꼭 나타나요. 우리 집에 보리개떡 하는 날. 어떻게 들 가운데 외딴 집에 사는데 이 보리개떡 냄새가 저 동네까지 풍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보리개떡이 딱 솥에서 나와가지고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똑 딱 정확하게 도착을 하셔요.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저 아줌은 왜 꼭 애들 데리고 우리 집 보리개떡 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 집 보리개떡 할 때는 부르지도 않는데. 자, 여러분, 사르만 과부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서, 아니,
사르바 과부가 자기 눈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을 보면서 이제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먹고 나누고 누리고 베풀고 이제 낙원떡집 됐어요. 사르바 과부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내 눈 버리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세상에 가루가 가득한 이런 항아리가 있었네요. 세상에 진즉 좀 보여주시지. 이걸 안 보여주고 자꾸 그렇게 애간장을 녹여요.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한데 가루가 가득한 가루통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무너진 자매가 가나에서 예배당 공사하다가 2층에 난간대 서가지고 하판이 올라서서 그 벽돌 매질을 넣고 있는데 소장님이 거기 두 명 이상 서면 안 된다. 발로 구르면 안 된다. 그 약하다 부러진다. 근데 당기 형제가 올라오면서 막 구르더라는 거죠.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두 명 이상 서면 부러진다 그랬어요. 구르지 말라고 했다고요. 괜찮아. 뚝. 그리고 그만 다 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았는데 무너진 자매 혼자 요추 1번 뼈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전화해가지고 예진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걷게 하실 거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혜진아 너 걸을 거야. 하나님 너 걷게 하실 거야.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에 와서 재활하려고 재활병원을 찾는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싸늘하게 욕을 하면서 미쳤느냐고 정신 나갔느냐고 휠체어를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걸을 생각이라고는 하지 말라고. 모든 의사들이 넌 못 걸어.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현실에 적응하고 사는 법을 배워. 뭘 걸으려고 그래. 포기해. 모든 의사들이 그래. 목사님은 혜진을 볼 때마다 혜진아 너 걸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13년 세월이 지나왔는데 혜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단 한 번도 내가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가루통에 가루가 다 했는데 기름맨 기름이 없어졌는데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데도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인데도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 아름답습니다. 사르밧 과부 정말 멋집니다. 사르밧 과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은혜진 자매가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엉덩이하고 다리가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서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가 자기 발목 힘으로 엉덩이를 끌어당겨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으로 엘리에서 만든 로봇으로 삼성인지 LG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로봇으로 10명을 임상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로봇의 몸을 맡겨가지고 걷는 임상실험을 했는데 3개월을 했는데 3.2kg 근육이 늘어났대. 의사들은 기적이라 하더라. 그 소식을 보디빌딩하는 형제가 듣고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난 못 믿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막 몸에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 근육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하루 3시간 한 달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단백질 식단으로 관리를 하고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먹어주면서 운동을 했을 때 0.8kg이 근육이 늘어난대요. 근데 문혜진 자매는 뭘 했어요? 단백질 식단으로 관리도 안 해줬어요. 단백질 파우더도 먹지 않았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임상실험만 한 거예요. 그 형제님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표를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거는요 하나님이 근육을 갖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리가 점점 말라 들어가는데 문자면 다리는 통통하게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년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그 신년사 초대 손님으로 나왔는데 목사님이 혜진아 너 올해 안에 걸을 거야 하시더라. 아멘. 13년 동안 내가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더라고요. 복된 마음이죠. 그렇죠? 1년, 2년, 3년, 4년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렸다가 자식 없으니까 하갈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 낳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또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매 마음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연결돼서 혜진아 넌 걸어, 혜진아 넌 걸을 수 있어, 하나님 너 걷게 하실 거야, 그 마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 올라올 때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종을 통해서 또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을 월월 날며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 드넓은 펼쳐져 있는 초원, 높게 솟아있는 푸르른 산 골짜기. 독수리 새끼는 엄마 독수리가 보는 그 세계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둥지 안에 있는 동안 그 세계 못 누리잖아요.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엄마처럼 월월 하늘을 날며 하늘의 왕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게 되길 바라는데 새끼에게도 엄마 독수리와 똑같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만 뻗치기만 하면 그 날개짓을 하는 것만 법만 배우면 너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참새처럼 쪼잔하게 그렇게 날 필요 없어요. 그죠? 독수리 새끼는 한쪽 날개가 1m나 된다고 하는데 뭐 시속 몇 킬로라 하더라. 하루에 나는 거리가 6,400m나 날 수, 400km나 날아갈 수 있대. 그 큰 날개를 펼쳐가지고 살짝 날개짓만 해도 하늘을 촥 우아하게 멋진 날개를 펼치며 날을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새끼 독수리야, 둥지 밖으로 나와라. 싫어요. 나와. 싫어요. 나오라니까. 싫다니까요. 너 빨리 나와. 엄마 등에 타. 싫어요. 저 여기가 좋아요. 한 번도 둥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버티고만 있는데 엄마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 난간에 낭떠러지 난간에 그 가시덩굴 위에 둥지를 들었는데 부드러운 새털을 다 날려버리니까 앙상한 가시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한쪽 귀퉁이에 탁 버티고 서가지고 둥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그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누구예요? 꼭 우리 같아요. 나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 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 너는 날개를 가졌어. 그냥 날개만 펼치면 돼. 그냥 한두 번만 너가 날개짓을 해보면 금방 맛을 알 수 있을 거야. 너 그때부터 날고 싶을 건데 그때부터는 둥지 안에 있고 싶지 않을 텐데 빨리 나와봐. 그래서 어미 등에 태우고 촥 하늘을 날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데 엄마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하는데 탁 떨어뜨려버리네. 독수리 새끼가 곤두박질을 빡 하고 떨어지는데 독수리 새끼 살려. 엄마 독수리가 언제 와가지고 또 등에 받아가지고 막 또 올라가는데 엄마 왜 그랬어요? 실수하셨죠?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또 하늘을 탁 날면서 세상을 보여준 너무 아름다워. 거기 또 지혜 있는데 툭 떨어뜨리니까 엄마 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 맞아요? 가짜 엄마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 죽어! 감이 떨어져. 어미 독수리가 또 와서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엄마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아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는 법만 배우면 하늘의 왕이 돼서 사는데 그렇죠? 날개는 이미 가졌잖아요. 나는 법만 배우면 하늘의 왕자가 돼서 살 수 있는데 야 이 바보야.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마냥 엄마가 원망스럽기만 하고 한탄스럽기만 하고 왜 이런 엄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고 말이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사이 푸득푸득푸득푸득푸득 탁 펴졌어요. 날개가 쫙 펴졌을 때 곤두박질 떨어져요, 날아요. 쫙 나는 거 자기도 모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독수리가 다가오더니 새끼 독수리야, 날개를 살짝 접어봐. 그렇지. 그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여유롭게 하늘을 나는 거야. 이제 됐지. 바로 그거야. 엄마 고마워요.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게 되었을 때 엄마 곁에 함께 하늘을 날면서 하늘의 왕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날개를 사용 안 하고 자꾸 둥지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작은 부담 하나가 싫어가지고, 작은 부담 하나 넘기 싫어가지고 자꾸만 형편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못해요? 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생각만 딱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신년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어?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 깊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잖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넌 나를 사랑해. 이제 넌 나를 위해 살아. 이제 넌 나와 함께해. 이제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 지금까지는 네 영역 안에 갇혀 살았지.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 이제는 내 영역 안에 살면 너는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 맹이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이런 생각 못했어요. 전에는 베드로가 이런 마음 갖지 못했어요. 앉은뱅이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됐어요. 이제는 앉은뱅이를 보고 그래 주님이면 저 사람 일으켜서 걷게 하실 거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걷게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3천명이 구원을 받고 5천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받으신 주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4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사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성경 짧은 성경 구절 속에는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겠다. 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라시아서 합창단을 지휘하는 보리스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라시아서 합창단 한 단원이 물었대요. 러시아에도 인도하는 지도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러시아 합창단이 더 좋으세요? 우리 그라시아서 합창단이 더 좋으세요? 아,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서. 나도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한 번씩 묻는다면서. 아빠, 언니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 둘 다 사랑해. 아니, 그거 말고요. 언니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 둘 다 사랑한다니까. 아니, 그건 말고요. 그 얘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나를 더 필요로 하는 합창단을 좋아한다. 주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겠지요? 자기를 믿고 자신은 자기 안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마음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어찌 좋아하시겠어요?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님을 오늘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이 여자의 마음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바로 여러분, 이제 이 여자에게 진정한 남편,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워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셔서 우간다의 최고의 대표 목사님 세루아다 조셉 목사님 교회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분 되지도 않는 목사님 가셔서 1시간 반 말씀을 쫙 전했는데 2,000명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나도 의롭습니다. 저 한번 들어보세요. 2,000명이 넘는 그 성들이 번쩍 손을 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 교회 자기 성도들 몇 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은 가서 한 시간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있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단번에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남편, 다섯 번째 남편을 또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삽니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안강교회에 어느 부친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느 장로님 부친이신데 동네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가 수양회를 다녀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동안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한참 지나서 찾아갔대요. 아, 왜 교회를 안 나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결혼을 7번이나 했거든. 그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7번 가지고 뭘 그래? 나는 8번 했는데. 예수님 앞에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내 생각을 믿고 가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보다도 못난 인간인데 베드로를 받으신 주님, 베드로를 이끌어주신 주님, 다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고 같은 인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으신 주님. 사역에 실패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고 고통 속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고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 보면 여러분 저를 보면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저런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저렇게 위대한 목사로 사는구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별론가 보다. 자,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자기를 바라보면 난 이렇게 추해, 난 이렇게 못났어, 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전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 말도 안 돼. 그런데 감사한 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만 바라보고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가서 내가 만난 분을 한번 와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듯 이제 나라는 육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썩어 없어져버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복음을 위해 다 던져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추수 때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가까워요. 아니야. 눈을 들어 밭을 봐.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내 생각 버리고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달려나갈 때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자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눈을 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주님의 전도자가 돼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듯 베드로도 자기로서는 도저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이끌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영역 안에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